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의 여정.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의 여정. 저희 가정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필리핀에 이 세부에 특별히 처음 왔을 때 이 세부에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SM몰 같은 대형 쇼핑몰입니다. 도시는 지저분하고 뭐 인프라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개발되어야 될 곳이 너무 많아서 열악한데 이 쇼핑몰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딴 세상인 거예요. 한국의 그 웬만한 백화점과 대형 마트보다 크고 화려하고 없는 게 없는 뭐 쇼핑몰 중심의 그런 도시였어요. 마닐라에 가면 이 몰 오브 아시아라고 있어요. 몰 오브 아시아라고 마닐라 가는 분들이 한 번쯤은 꼭 들리는 곳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 중에 하나라 그래요. 이 쇼핑몰 역시 SM 그룹에서 SM 몰이죠. 이것도 역시 SM 몰이죠. SM 그룹은 필리핀 전역에 약 70개의 쇼핑몰과 중국계 7개, 그래서 77개의 초대형 쇼핑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이 땅과 건물을 얻는데 불편함이 막 있잖아요. 뭐 임대하는 것도 그렇고 막 이 초기에 원래는 이 창업주가 신발 가게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 땅과 건물을 이 신발 가게를 확장하다 보니까 신발 땅을 얻고 이제 또 뭐 건물을 얻는데 불편해 가지고 1974년부터는 부동산 개발하고 뭐 건설 뭐 이런 사업에 이제 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시작을 하고 또 직원들이 이제 잔돈을 많이 바꿔야 되는데 은행 가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럼 우리가 은행 차리자. 그래서 은행도 차렸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그 유명한 은행이 뭐냐면 비디오 은행이에요. 비디오 은행이 그거고 물론 이제 작은 은행을 인수해가지고 이걸 비디오 유니뱅크로 이제 만든 거죠. 그리고 차이나뱅크도 지분이 20%나 돼요. 차이나뱅크도 뭐 소유주야, 소유주. 이 차이나뱅크 역시 필리핀 5대 은행 중에 하나죠, 비디오와 함께. 그래서 명실공히 필리핀 재계 1위고 필리핀 경제를 이끌어간다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 필리핀에 있는 뭐 1위 기업, 재계 1위 기업이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재벌 10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한때는 그 이건희 회장보다도 더 높은 순이었다 그래요. 대단한 거죠. 굉장했던 거죠.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버는데 이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또 좋은 일도 이 창업주가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 창업주인 헨리 씨예요. 씨씨. 이 헨리 씨씨는 이름도 이제 와서 헨리로 바꾼 거죠. 원래 중국 이름이었는데 헨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우리 교회도 헨리 있죠? 헨리? 지난주 세례받은 분이 헨리인데 헨리. 이 헨리 씨 회장이 돈을 벌면서 이거 돈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나.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만든 거예요. SM 그 재단을 만든 거죠. 재단을 만들어서 교육, 의료, 농업 뭐 등등 다양한 자선 사업을 해오고 있다 그럽니다. 현재까지 필리핀에 80개의 학교를 세워서 나라에 기부했고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고 또 100만 명에게 의료 지원을 하고 160개의 열악한 병원의 시설을 재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다 그래요. 뭐 그 외에도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가장 존경받는 사업가면서 동시에 자선사업가로 기업인이면서 자선사업가로 알려진 분이 바로 이 헨리 씨라는 분이세요. 이 헨리 씨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필리핀 넘버 원 SM 그룹의 창업자인 이 헨리 씨는 올해 초에 94세 나이로 이제 타계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도 뉴스가 지금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분이 중국계 1.5세입니다. 그냥 부모님 따라온 거예요. 1924년에 중국 푸첸성에서 태어났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2살 때 부모님이 아 이거 여기서 살다가 우리 굶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필리핀 마닐라가 좀 더 낫었나 봐요. 그래서 가족들 다 데리고 부모님이 필리핀 마닐라에 온 거예요. 1936년 일입니다. 먹고 살 것을 찾아서 필리핀 마닐라로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뭐 할 걸 찾다 보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조그만 돈 가져온 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 이분이 차린 게 뭐냐면 사리사리예요. 사리사리 아세요? 사리사리 아세요? 이게 필리핀에 보면은 이게 동네 가면은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창살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 커피 하나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커피 매달려 있고 뭐 찐계란도 팔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이 사리사리라 불리는 이 작은 구멍가게를 통해서 이 가족의 생계를 이어갔어요. 오셔가지고 헨리는 어려서부터 밖에서 노는 것보다 어려서부터 이게 좀 장사꾼의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까 해가지고 이제 그 돈 버는 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아버지가 운영하던 이 구멍가게는 전쟁통이 완전히 불타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온 가족이 거리에 내앉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가족 회의를 하고 아 여기서는 뭐 이제 모든 걸 다 잃었으니까 아무래도 다시 왜냐면 뭐 여기는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다시 가자. 거기가 뭐 먹고 살 게 없겠냐. 친척들한테 뭐 비비기라도 하고 뭔가 먹고 살 게 있겠지 하면서 다시 중국으로 온 가족이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 헨리는 필리핀에서 대학을 다니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에 2년제 대학을 졸업을 해요. 여기서 마닐라에서 2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될까 뭐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특이한 물건을 사서 이제 높은 가격에 대파는 소규모 유통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소규모 유통을 시작을 했고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인들이 그 많이 주둔을 하잖아요. 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인들을 상대로 신발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958년에 그의 나이 34살에 슈마트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사장님이 된 거예요. 신발 가게를 하나 차려서 슈마트라는 신발 가게를 오픈하게 되는데 이 슈마트가 이제 나중에 잘 돼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마트를 이제 하게 돼요. 여러 개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서는 14년 뒤인 1972년 슈마트의 약자를 따서 슈마트잖아요. SM몰을 만든 거예요. 최초의 SM몰이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저 그게 1972년의 일입니다. 그가 2004년에 한 매체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나 벼락부자는 없다. 만약 당신이 실패하면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또다시 도전하라. 이분이 한 말, 여기 뭐 벼락부자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뭐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 뒤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고 사실은 부러워해요. 하지만 이 벼락부자는 없다는 거예요. 쉽게 돈 버는 방법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경험해 보니까 이분이 반세기 만에 세계 100대 재벌 안에 들어갔거든요. 반세기 만에. 근데 쉽게 돈 버는 방법 없대. 다 힘들고 다 어렵고.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자꾸 찾잖아요. 쉽게 가는 길 없다는 거예요. 오버나잇 석세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버나잇 석세스, 하룻밤 만에 밤하루 새가지고 여러분 성공한다는 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가 그런 비전을 이루기까지 그에게도 절망하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갔던 가게가 불타서 모든 것을 잃어서 길바닥에 내앉은 것도 그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했기에 오늘날의 그 SM그룹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시는 게 아니라 포기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포기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포기하면 그때 진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전을 향해 가는 여정에는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잘 나가던 일에 큰 장애물이 버티고 있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그리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여정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시작.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이 꿈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게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꿈이라 할지라도 실패 없이 성공만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분명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크게 낙심이 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고 숨쉬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플랜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터키 지방이 주 무대였어요. 보시는 지도는 터키 지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안디옥이 있죠. 이 안디옥이 있고 여기도 안디옥이 있네.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파송을 받죠. 이렇게 해서 배 타고 가서 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게 안디옥. 그다음에 여기 이고니온 있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성과를 얻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고 마을 전체가 아니 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정도로 대단한 성과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그리고 오늘 보면에 더베라는 지역도 나오죠. 자,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도시들마다 들썩거렸어요. 그러나 모두가 그들을 환영했던 건 아니에요. 어디에나 그들을 시기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그 반대자들은 그 지역의 유지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모함하고 박해했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성공을 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의 성과를 얻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인정을 받는다,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꿈을 이뤄가고 있다, 잘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다 박수쳐주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죠. 너무 잘 됐다고 축하해 주는 사람 있죠. 근데 다 좋아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떻게든 그 사람을 몰아내려고 또 내쫓으려고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에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있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하니까 바울이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 지역에 와서 전도를 했는데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헬라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떠받들게 됩니다. 신이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때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이고니오로부터 여러 유대인들이 왔어요. 루스드라에서도 굉장히 큰 성과를, 복음의 큰 성과, 전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또 이고니오로부터 여러 유대인들이 왔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에 바울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왔는데 여러분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본문의 루스드라는 무려 16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하고 대전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당시 교통수단이 별로 없었던 때에 여러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안디옥과 이고디온에 썼던 방법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해요. 루스드라의 유력한 사람들, 저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충동질해요. 충동질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려 했던 겁니다. 제가 오늘 돌 하나 진짜 가져오려고 했는데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러분 돌 그거 하나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그게 여기 한번 맞는다고 생각해 굉장히 아프겠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돌을 집어던졌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뭐 이마, 머리 다 터지고 뭐 그죠? 그리고 뭐 얼굴이 찢어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다 보니까 손이 부러지기도 했을 거고 손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여기저기 엄청난 상처들이 생겼을 거예요. 피가 흘리고 바울은 돌에 맞아 쓰러졌어요.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버립니다. 그때 바울이 아마도 기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그 루스드라에서의 이 환난과 박해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적은 인구와 작은 땅 유대에 비해서 이방 민족과 이방의 땅들은 얼마나 많고 넓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자신의 선교지로 생각하고 한다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꿈과 비전이 얼마나 크고 훌륭합니까? 바울은 사도들 중에 가장 원대한 꿈과 비전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비전이 크면 클수록 저항도 크다는 걸 기억하세요. 비전의 크기만큼 장애물의 높이는 비례합니다. 제가 쭉 살아서 오면서 보니까 여러분 큰 비전이 있어요? 그만한 장애물이 있어요. 그 당연한 거야. 그런 장애물이 싫고 그런 장애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면 그런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비례해요. 여러분의 비전의 크기와 장애물을 높이는 비례합니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요. 그런 게 나타났다고. 그 비전의 크기만한 저항이 온 것뿐입니다. 그것은 그 꿈을 향한 여정에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일 뿐입니다. 있는 거야. 당연히 올 게 온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흘러들어갔고 그 이후 유럽의 2000년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하게 된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바울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유럽의 역사는 따르게 흘러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 한 사람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유럽의 역사가 바뀌고 유럽의 역사가 2000년 역사가 기독교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이 죽음의 고비를 한 번만 넘긴 게 아니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어요.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에서도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이 성 밖에 버려진 바울 주위를 둘러섰습니다. 얼굴을 비롯해 온몸이 처참하게 찢겨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피투성이로 마치 죽은 것처럼 조금의 미동도 없고 신음소리조차 없는 바울의 버려진 모습에 복음을 따르던 제자들,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의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이방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꿈은 마치 바울 사도라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죽으면서 끝난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눈을 뜨고 서서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성취하는 몸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삼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명작을 남긴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사람처럼 버려진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돌에 도전했을지라도 실패할 수 있어요. 정말 다 끝난 것처럼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한 상황도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예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과 같이 아직 끝난 게 아니란 거죠. 나는 끝났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죽기 3주 전에 그의 딸인 사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이 발견됐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모든 사람들은 그를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이다. 이게 죽기 바로 3주 전에 쓴 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다 끝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범위 안에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자리에 머물라. 다시 한번 시작. 축복의 자리에 머물라. 바울 사도는 일행과 함께 환난과 박해가 있었던 루스드라와 이구니온과 비시리오의 안디옥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22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으시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그 도시들에는 뭐예요? 루스드라 있었잖아. 아까 지도에서 본 루스드라 있었는데, 바울이 다시 더베에 갔다가 더베에서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또 안디옥으로 이렇게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쪽에서 그냥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한국까지 가서 배 타고 다시 원래 교회로 돌아가면 되는데 다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여전히 바울 사도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다시 그 도시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들어가기라도 하면 겨우 살아난 이 바울의 생명은 더 이상 보장될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도시들에 바울을 죽이려는 대적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나 여러분을 환영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일에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를 모든 사람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은 뭐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도 다 여러분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이게 바른 생활을 하고 사는 사람들, 특별히 죄진 것도 없고 나는 누구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 특별히 나쁜 짓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미워하잖아요. 그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걸 감당을 못해요. 왜 나를 미워하는지에 대해서 감당을 못해요. 그 원래 조금 미움도 받고 원래 나쁜 짓도 좀 하는 사람은 그냥 툭 털어버리는데, 이 바른 생활 하는 사람들 이걸 털어내질 못해요. 나를 미워하는 것을 견뎌내질 못해요. 왜 나를 미워하는지에 대해서. 괴롭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다 나 좋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다 환영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나를 다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나를 환영해 주고 사랑해 주고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고 중보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쪽만 보지 마시고 또 이쪽을 보세요. 이쪽을 보시면서 여러분 그걸 견뎌내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거기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대적들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조금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하고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이 그 곳, 그 도시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당한 환난과 박해 소식을 접한 그 처음 예수 믿은 초신자들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큰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도시들을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상반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제자들은 분명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을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러지? 뭐 더 잘 돼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바울 사도도 막 환난을 당하고 그런 걸 보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 초신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부에 정착하러 오시거나 세부에서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하시거나 여기서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권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버티셔야 합니다. 이거예요. 버티셔야 합니다. 결국 버티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제가 그 말씀 꼭 드려요. 버티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과 이곳이 얼마나 많이 달라요. 너무 달라요. 한국에서 평생 살다가 여기 왔으니 여러분 1, 2년 지내다 보면 힘들어요. 괴로운 일들 많아요. 별 희한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견디기 힘들어서 이곳을 1, 2년 버티다가 그냥 떠나시거든요. 2, 3년 그냥 버티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고생만 하시다가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초기에 이 낯선 땅에 정착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이곳에 정착하려면 돈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요. 꽤 들어요. 한국에서 쓰지 않아도 될 돈이 여기 오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돈에 여기서 1, 2년, 2, 3년 만에 여기서 여러분이 꽤 많은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부가 필리핀 그러니까 좀 얍잡아 보거든요. 물가 쌀 거라고 생각하고. 안 싸잖아요. 그죠? 정민의 시세 안 싸죠? 안 싸요. 절대 안 싸요. 여기저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정말 1, 2년 또 2, 3년 만에 여길 떠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 2년마다 그냥 뿌리 조금 내리다가 끝내는 거예요. 1년, 1, 2년, 2, 3년 정말 어떻게 해보려고 정착하려고 여기저기 돈 쓰고 이러면서 하다가 재정만 갖고 있던 재정만 다 쓰고 별로 얻는 것도 없이 상처만 안고 떠나는 경우를 사실은 제가 많이 봤어요.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12살에 부모님 따라 필리핀에 왔던 헨리시 SM 창업자가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그냥 중국으로 돌아갔다면 오늘날의 SM그룹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집안의 생계를 이어주던 가게가 몽땅 불타버린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그의 가족들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게 그의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살 게 없으니까 여기서 뭐 친척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중국 가면은 그래도 어디 비빌 데라도 있을 것 같아 생각이 드는 거죠. 친척이 있으니. 그래서 다 돌아간 거예요. 하지만 헨리시라는 이 아들은요, 이 시련의 땅에서 남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버티고 또 버텼어요. 필리핀 사람도 아니잖아. 이 사람 필리핀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온 이민자 1.5세예요. 1930년대가 넘어가지고 왔어요. 1936년에 왔어요. 1.5세입니다. 1.5세. 1.5세도 아니죠. 이 사람 혼자 남았으니까 1세나 마찬가지예요. 이민 1세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필리핀 사람도 아니면서 반세기 만에 여러분 반세기 만에 세계 10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을 만들었어요. 오늘날에 그런 기업을 만들어낸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여기 세부의 상권은 모두 중국 사람들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성공한 차이니스 필리핀오 한 사람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한국 사람은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고 중국 사람은 여기서 성공하는지 압니까? 물어보더래요. 한국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고 중국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중국 사람은 성공하는 그 이유를 압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중국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인은 떠날 생각을 하고 여기 살지만 중국인들은 여기 살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랬대요. 이해되세요? 한국인들은 여기를 떠날 생각을 하고 여기 살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여기에 살 생각을 하고 뿌리를 내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 생각하는 사람은요, 성공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를, 여러분 아까 1, 2년, 2, 3년 얘기했잖아요. 뿌리를 내리다가 그냥 힘들니까 확 뿌리째 뽑혀서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절과 2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뿌리가 얕으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얕으면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2013년 얼마 전에 저희 마닐라에 지진이 났잖아요. 얼마 전에 마닐라에 지진이 났는데 2013년은 정말 큰 환란이 있었던 때예요. 큰 재난이 있었던 때예요. 여기에 2013년 10월에 지진이 큰 게 일어났어요. 보홀에서 일어나서 세부에도 영향력이 있었어요. 2013년 그 다음 달이죠. 10월엔 지진이 일어나고 11월에는요 정말 슈퍼 태풍, 필리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이 왔어요. 뭐 다행히 세부 앞에서 꺾여져서 여기 만약에 세부를 쳤다면 여기 수백만 명이 이재민이 생겼을 거예요. 엄청난 일이, 엄청난 끔찍한 일이 아마 벌어졌을 겁니다. 근데 보홀 앞에서 그냥 딱 꺾어져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세부의 피해가 덜했던 거예요. 그때 아마 계셨던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BTC, 여기 BTC 몰 있잖아요. 야자수가 많잖아요. 머리가 다 잘렸어요. 머리가 태풍 바람에 머리가 다 잘렸어요. 그리고 어떤 나무는 서 있는데, 야자수 나무, 어떤 나무 서 있는데 어떤 나무는 뿌리채 그냥 이렇게 뽑혀져서 막 넘어져 있더라고요. 태풍에. 왜 넘어졌겠어요? 뿌리가 얕아요. 뿌리가 깊은 건 견뎌냈어요. 태풍을 견뎌냈어요. 뿌리가 얕으니까 그냥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뿌리가 얕으면 영양분도 제대로 우리가 땅으로부터 받을 수도 없고 결국 약한 바람만 불어도 뿌리채 뽑혀서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때문에 뿌리가 얕으면요 맺을 열매도 없어요. 뿌리가 얕은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어제 우리 토요일날 새벽마다 우리 바이크 선교회가 있는데, 모임이 있는데, 우리 바이크 선교회에서 어저께 간 곳이 망고나무가 많은 곳에 갔어요. 요즘은 이제 망고 좀 싸질 거예요. 곧 망고가 막 출하될 것 같더라고요. 엄청나게 망고가 많이 열렸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망고가 그냥. 근데 여러분, 망고나무가, 제가 언젠가 망고나무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망고나무는요, 되게 큰 나무예요. 굉장히 큰 나무고 두꺼운 나무인데, 우리 교회 여기가 한 3m 되잖아요. 3-4m라고 쳐요. 3-4m. 여기 4층 건물이거든요. 요거 다 해봐야 15m밖에 안 돼요. 망고나무가요, 10m에서 30m까지 자라요.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굉장히 크게 자라요. 그래서 망고나무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굉장히 크고 웅장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망고나무는 특이한 게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수령이 높아질수록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된대요. 그래서 수령이 10에서 20년생은 2-300개 정도 열매를 맺는데요. 10에서 20년 되면 2-300개 정도 열매를 딸 수 있어요. 근데 20년에서 30년이 되면 2-300개가 아니라 1000개 이상을 딴대요. 망고를 1000개 이상을 딴, 나무 한 그루 해서. 그런데 100년 이상도 살아요, 이 망고나무가. 100년 이상 된 망고나무에선 망고나무가, 망고 열매가 몇 개 열리는지 아세요? 아까 1000개라 그랬죠. 1000개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5-6000개를 딴대요. 어제도 보니까 그냥 망고가 나무에 꽉 찬 거예요. 그냥 꽉 차고 신문지를 확 싸놨는데 꽉 차 있더라고요. 한 5-6천 개가 열린대. 최고 기록이 얼마냐면, 망고나무 한 그루에 1년에 두 번 수확하거든요. 이 최고 기록이 얼마냐면 망고 한 그루에 29,000개까지 열렸다 그래요. 그거 한 그루만 있으면 애들 대학까지 보내는 거야. 엄청나게 열리는 거야. 굉장하죠. 그 대신 우리가 100년 이상은 살아야죠. 그래야 그 수확을 좀 볼 수 있으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뿌리가 그만큼 더 깊어지고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해서 더 많은 망고를 맺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두 달 만에 끝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평생을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더 견고하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고, 내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까지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세부 땅에서 누가 복을 받을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복을 받을 사람인지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고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헨리 씨 회장도 늘 필리핀의 잠재성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는 사람은 이 필리핀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헨리 회장이 볼 때는 이 필리핀을 보면 아, 여기 잠재력이 너무 무궁무진하구나. 이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그 사람에게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은 필리핀 땅이 반드시 축복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늘 입에 불평불만만 있는 사람, 나 안 좋은 얘기만 해요. 사람들이 어떻고, 뭐 누가 필리핀 사람이 어떻고, 또 뭐 환경이 어떻고, 뭐 맨날 그 소리만 하는 사람은요, 결코 그에게 축복의 가난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 땅은. 왜냐, 그 사람은 이 땅의 잠재성을 못 보고 있어요. 이 땅의 잠재력, 이 땅이 가진 가능성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없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땅이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땅이 듣고 있어요. 그 얘기 전에 뭐 말의 힘, 뭐 이런 거 막 했었잖아요. 뭐 이제 다큐멘터리도 하고, 뭐 TV에서도 뭐 실험도 하고, 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밥이 썩기도 하고, 밥이 안 썩기도 하고, 식물이 잘 자라기도 하고 막 이런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그 땅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땅이 축복의 가난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여기 너무 좋아. 여기는 가능성이 있어. 잠재성이 무궁무진해. 그걸 보여지고 믿어질 겁니다. 그 사람에게 세부는 축복의 가난이 될 거예요. 여기 필리핀 두 번째 부자가 있어요. 헨리 씨가 첫 번째고 마닐라에서 나왔고, 두 번째 부자는 세부에서 나왔어요. 세부 퍼시픽 주인.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오는 세부 퍼시픽 주인이 두 번째 부자예요. 그 뭐 세부 퍼시픽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그룹을 이끌어가고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세부는 아무 땅도 아니지만, 버려지니까 쓸모없는 땅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부는 축복의 가난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몇 달에서 혹은 1, 2년 단기로 계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여러분 이 땅을 축복해 보세요. 이 땅에서 사는 날들을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 땅은 복된 곳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자리를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머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곳,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이 어떤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여정 속에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축복의 자리에 머물길 바랍니다. 거길 떠나지 마세요. 그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셔야 돼요. 지금 당장의 형편과 어려움 때문에 자리를 옮기고 또 옮기다 보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어딘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은 풍요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의 풍요를 따랐던 소돔과 고모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지만, 당장 보장된 것은 없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선택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비전의 여정 세 번째 주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그냥 쉽게 얻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 하반절 2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한 건데, 여러분 그 귀한 거를 그냥 쉽게 얻는다? 그럴 수 없어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많은 환난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1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 욕심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만 사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내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때야 비로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때로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때문에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환란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데 환란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온 영어 격언이 하나 있어요. 노크론 그 유명한 십자가 없이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내야 되는 거고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비전의 여정에 환난과 같은 시련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그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겁니다. 우리 민족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시대에 태어난 시인 윤동주는 일본에서 유학생활하던 1943년 항일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일본 형무소에 투옥돼서 독립이 되던 1945년 2월에 만 27살의 나이로 옥중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윤동주 시인은 글로서 독립운동을 한 분이에요. 글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특별히 시죠. 여러분 유명한 그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뭐 이런 내용들, 서시 뭐 이런 것도 윤동주 시인의 작품이죠. 그의 시 중에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했던 크리스천 윤동주 시인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독립도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사도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복음화 더 나아가서 전세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 그리고 비전으로 가는 여정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많은 환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 반드시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생의 깊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도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비전의 여정 세 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끝나지 않았다. 축복의 자리에 머물라.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예, 오늘 비전의 여정 우리가 세 가지 나눴는데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향해 믿음으로 사는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축복의 자리 여러분 뺏기지 마세요. 축복의 자리에 머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 우리가 함께 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가사가 참 좋아요. 어제 다시 묵상을 해보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것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는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홀로 있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그 진의 한가운데는 항상 성막이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즉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죠. 요단강을 건넌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요. 우리가 인생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때로는 삽니다.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환경도 의지할 수 없고 다 변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 무엇 하나 의지할 게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 날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여러분 결단하면서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